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면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그 영혼이 살찌게 되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한 심령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단에선 연약한 종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다루어 주실 때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풍성한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복음을 회방하는 역사를 펼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간구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한 조언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때는 건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의사들이겠죠. 우리 몸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부동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가를 시편 1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정으로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왜 진실로 복된 삶인가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마치 이 시편 1편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나무를 그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나무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설령 가뭄이 들지라도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계절마다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뭄이 들어도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가 시냇가를 향하여 깊이 뻗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가물 때에도 그 시내의 원천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을 비유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벌써 제가 이 미국에 온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처음 제가 밥존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많이 더 방황하게 되었을 것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갈 길을 내가 가르칠 것이라. 그리고 너를 날마다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에서 광활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러한 우리의 돌보심이라든지 인도하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도 벌써 두 분의 그런 그 건강에 위태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장순 성도님 매우 그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호스피스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제 그 미스터 리드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호스피스로 가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집에서 힘들더라도 집에 계속 아내를 있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믿음 독립 장로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닥터 앨리슨의 그 친척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앨리슨 박사님도 힘드신데 지금 그 가정에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에 한 분은 그 항암 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예기치 못한 한 분이 또 갑작스럽게 아마 임종하실 것 같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구속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영혼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유익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려지고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묘사하는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통함을 보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에 대한 그림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세요? 겨가 뭐죠? 겨. 껍질이죠. 예, 곡식 껍데기를 겨라고 합니다. 아마 뭐 제 연배나 더 연장자 분들은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겨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겨는 곡식을 덮고 있는 겉껍질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통해서 이 탈곡 과정을 하게 되는데 곡식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알맹이만을 따로 모아서 우리는 그 추수하는 것을 모아두고 그 껍질들은 보통 한 곳에 모아서 버리거나 불에 태우게 됩니다.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불쾌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진리를 말합니다. 항상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란 결국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보는 대로 그렇게 날아가는 정처 없는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 형통함의 비결이 시냇가를 향하여 뻗은 그 깊이 뻗은 뿌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에 놓여서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에 뚜렷한 목표라든지 목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이사야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뭐 인생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 반면 바람에 나는 견은 그렇게 인내할 만한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어떤 고상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더욱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그 삶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살아서도 정처가 없는 겨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명확한 그런 설명이 그 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뉴킹 제임스 버전의 그 해석을 저는 그 지지하는데요.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네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에 보면 욥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떻게 여인의 모름에서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결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의로운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창세기 7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었는가?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이미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The Lord our righteousness. 유다가 그날에 구원을 얻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껏해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웃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우울한 날에, 쓸쓸한 날에, 절망의 날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다고 탄식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제공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죠? 중요한 거야, 이거. 예. 범죄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면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처지는 우리 형편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죽옷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준비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워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줄 그 의의 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노아에게 주셨고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무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서 모든 생명 있는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물이 더욱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홍수로 인해서 상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우리는 이 창세기 7장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을 낭비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조언을 잘못, 사기꾼의 조언을 잘못 들으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조언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조언을 얻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성경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왜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집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2019년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진정으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 의로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이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의로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까 염려하며 또한 슬퍼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의인들의 무리에 마지막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쁨의 잔치에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오며 그래서 하나님 2019년 이 한 해가 진실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